목포문학관
3. 문학은 무엇에 대하여 고통하는가? 김현. 행복. 그것은 현실이란 말처럼 환상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미친다. 환상적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미치게 하지 못한다. 최인훈, 역사와 상상력.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비억압적인 것은 억압적인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방인근이나 정비석의 어떤 통속소설에 그려진 성애의 장면을 머리에 그리고 있던 나에게 채털리 부인과 산지기의 사랑은 진실한 자기 기만적이 아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이호석의 백치와 같은 사랑이나 통속소설의 성애가 사실은 나의 의식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말하거니와 좋은 작품은 억압하지 않는다. 대신 억압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비사회의 가짜 욕망이 문학에까지 서서히 침투해 들어와 문학 자체를 소외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서서히 붕괴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은 선진 소비국가의 유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선진 산업사회의 가짜 욕망과 가짜 자유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소비사회의 최대의 특징은 인공적으로 욕망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 칼로 깎아도 되는데 연필을 깎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부품의 하나를 더욱 개량하여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어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이고 진보적이라는 환상을 소비자들에게 소비사회는 열심히 불어넣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것과 피상적인 것을 소비하고 싶다는 가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 가짜 욕망은 그러나 인간에게 자기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어넣어주기는커녕 자기가 자유로우며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가짜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2, 3년 전부터 대도시에 생기기 시작한 슈퍼마켓의 예를 들자. 수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상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상 별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물건들에 붙어 있는 여러 종류의 상표들은 소비자들에게 그것들이 완연히 다른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기가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느낌을 불어넣어준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포장만이 다른 것을 소비자는 내용까지가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프롭이라는 사회심리 분석가에 의하면 인간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택한다. 상품의 내용보다는 광고가 많이 된 상표를 선택하도록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강요된다. 기술적인 진보, 그래서 간장이나 고춧가루 대신에 조미료를 음식에 치며 그 조미료마저 상표에 따라 선택해서 산다. 그때 중요시되는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다. 어떤 상품은 그것이 아무리 사용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교환가치가 없을 때, 다시 말해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때 아무런 가치를 띠지 못한다. 가짜 욕망이나 가짜 자유, 사용가치에 앞서는 교환가치와 같은 소비사회의 특징적인 성격은 인간을 본래의 자아에서 소외시킨다. 소외를 보여주는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령 프롬의 건전한 사회나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을 잠깐 뒤적거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사회는 인간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장 비억압적인 소산인 문학까지를 소외시킨다. 문학 내부에서 보자면 소비사회의 자기 치료적 경향은 역승화라고 마르쿠제가 부르고 있는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문학 외부에서 보자면 문학 작품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그것을 아이스크림이나 껌과 같이 소비사회는 팔게 만들고 있다. 소비사회라고 불리는 집단주의적 사회는 인간의 억압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여 억압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억압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적인 힘으로 사회에 작용한다. 그래서 승화에 대해 소비사회는 대단한 관심을 표명한다.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문학은 억압을 승화시켜 부정적인 욕망을 다르게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원래 사회와 거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억압이 승화됨에 따라 문학과 사회의 거리는 점차로 좁혀진다. 비어, 은어, 금지된 것은 점점 그 부정적 힘을 잃고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며 사회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까지도 곧 상품화되어 판매됨으로써 사회 속에 편입된다. 미술의 예를 드는 것이 허용된다면 알을 낳은 저 청명한 기후 밑에서 점차적으로 미쳐간 고호의 그림을 암스테르담의 고호 미술관에서 보았을 때의 섬뜩한 느낌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부르주아지, 사회의 모순을 강력하게 자신의 광기로서 고발한 고호가 현대식 건물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싸구려로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림은 문학작품은 어떤가? 부르주아지, 문명의 가장 날카로운 조롱의 눈초리를 보낸 초현실주의자들의 광태도 곧 상업미술이나 통속소설에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호가 고호에게서 소외되고 초현실주의자들이 초현실주의에서 소외된 그 비극이야말로 현대예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그 소외를 마르쿠제는 역승화라고 부른다. 문학의 경우 즉각적인 만족이 이상화된, 승화된 만족을 대신한다.
현대문학은 우회하지 않는다. 생경하고 비속적인 표현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대신한다. 그래야 잘 팔리기 때문이다. 유행되고 있는 표현을 빌면 속을 콱 쑤시는 표현만이 잘 팔린다.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승화가 억압을 승화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억압으로 등장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적의를 표명할 때 조금이라도 배운 현대인은 누구나 다 아이쿠 이놈이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한다. 그는 아이의 불만이나 적의보다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어휘에 억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 문학은 인간이나 삶의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면을 날 것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억압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오히려 억압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조리와 억압을 성급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 노력을 오히려 사회 속에 편입시키려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내적 운동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모순을 과감하게 드러내려는 사람이 그 사회에 의해 인정받기를 바라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 사회의 억압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회 속에 건전하게 자리 잡는다는 그 역설, 현대문학은 바로 그 역설 속에 갇혀 있다. 가짜 욕망과 가짜 자유가 지배하는 공식 문화 속에 편입되기를 요구하는 부정의 문학이야말로 거짓말의 세계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이란 이미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백한 고발이란 모순이나 갈등의 저편에 작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아도르노의 고통의 찬 발언은 그런 의미로 읽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은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려는 소비사회의 집단주의적 경향에 유용하지 않는다는 그 내재적 특성으로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저항까지를 획일화시키지 않는 노력이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서? 문학은 저항한다는 고우에 의해서 명백한 고발에 의해서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적, 물신적 사고를 파괴함으로써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우상숭배는 억압의 정체를 보지 않아도 되게끔 인간을 가짜로 위로시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거기에 갈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이다. 불안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힘 있는 문학은 그 우상을 파괴하여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높은 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도르노의 표현을 빌면 파괴 그 자체가 됨으로써 문학은 우상을 파괴한다. 김정한이나 신동엽의 저 목청 높은 구투의 형태 보존적 노력보다 최인훈이나 이청준, 김수영이나 황동규, 정현종의 형태 파괴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우상을 파괴하지 않는 한 억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극 파괴는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학이 극 파괴의 징후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12, 3년이 넘게 글을 써온 나를 새삼 괴롭힌 것은 나는 왜 행복을 노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라는 정연종의 고통에 찬 회의였다. 우리는 왜 계속 고통의 제스처만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식민지 시대 이후로 문학은 고통의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는 문학에 대해 체질적인 반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감히 말하거니와 긍정적인 가짜 화해로 끝나는 고통의 제스처보다는 끝내 부정적인 행복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의 제스처는 추하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불화를 가짜로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저급의 참여소설에 나타나는 저 가짜, 소영웅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부정적인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스럽다. 자신이 고통이 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고통은 모든 거짓 화해와 거짓 고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결국은 인간이 행복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러니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지 않은가. 철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행복 운운하는가.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가 고통스럽고 갓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행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표현을 빌면 행복스럽게 숨쉴 수 있도록 태어났다. 그러니 숨을 잘 쉬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목포문학관